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새벽 말씀에서 그리고 주일 예배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선언과 성도로서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이 절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왕관이다 또는 최고봉이다 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며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고, 특히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에베소와 주변에 세워진 교회들은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시대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풍부하고도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풍요롭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지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힘쓰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누구보다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여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구약성경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삶은 현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이방인과 옛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로서 말씀으로 나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무엇이 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을 움켜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가장 악한 때의 시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악함으로 인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이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움켜쥐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풀어내고 오직 주님의 손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맡기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채워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17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삶의 세 번째 특징,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삶이 설명되어집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고 세월을 아끼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해하라는 표현을 통해 계속해서 주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와 배움으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지혜로운 3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주의 깊게 살피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성령 충만한 삶이 18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 근처 상점과 신전에서 매일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겼습니다. 특히 바울은 술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술에 취하면 반드시 방탕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로 인해 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개인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한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늘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분별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며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그 길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또한 나의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 찬송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성령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할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전혀 찬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 나의 입술로 고백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는 모습은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찬송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인 감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설명하고 권면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날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특징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수치와 고통을 모두 겪으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종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교회가 연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와 성별과 주의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하고 감사하며 복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하고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